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8일 미국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 세계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오리진 대변인은 자극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와 비핵화 실현이 관련 각축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일관되게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측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서로 마주한 채 나아가면서 자극적인 언행을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진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8일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회담을 하고 관계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두 차관은 최근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한일 두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차관은 김포 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등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계속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리 차관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9회 미주 정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8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올해 미주 정상회의에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정상이 불참하고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은 참석이 배제됩니다. 이 때문에 경제 불안정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 기후변화, 이주와 정치 양극화 등 역내 도전 과제를 다뤄야 할 회의 성격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가 2001년 민주주의를 핵심 기치로 내걸면서 승인한 미주 민주헌장의 요구사안을 맞추지 못했다며 지난 5일 미주 정상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7일 리투아니아 수도를 방문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투아니아를 처음 방문한 숄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 방어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4개국 정상들이 이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의 직면에 연대성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수십 년간 국가들이 지켜온 모든 규범을 어겼다며 이 같은 규범이 폭력에 의해 파괴됐으며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합의는 이에 따른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가 최근 압류한 러시아의 호화 요트를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지 법무부는 7일 대형 요트 아마데아호를 미국 측에 인도하기 위해 해당 선박이 자국 항구를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가 관리하는 아마데아호의 실제 소유주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술레이만 키리모프 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회사 측은 아마데아호의 실제 소유주는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다른 러시아 국적자라며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자 책임을 묻기 위한 기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이 같은 기록을 고문에 관한 책으로 부르며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특정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사람들에 관한 특정 사실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에 관한 책은 단순히 직접적인 전쟁 범죄 가해자인 점령군 소속 병사들뿐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도시와 사회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이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궁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들이 포착된 가운데 미 한일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라도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포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와 관련해 이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위한 갱도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전역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들이 포착된 가운데 미 한일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는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fully and closely aligned on the DPRK. Our shared goal remains.
셔먼 부장관은 3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서로 일치돼 있고 우리의 공통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관들은 또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차관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 측에서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리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최근 거듭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란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며 이를 전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억지력 강화와 유엔 등을 통한 외교적 대응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나라 차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8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한의 대응사격, 서해 연합훈련에 이은 미한일 협력체의 가동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의도적인 무력 시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언제든지 무력으로 억제하겠다라는 한미 또 나아가서 한미일의 대응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균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3국 차관 성명은 또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했고 여기엔 우크라이나도 포함된다며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공격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리 차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명엔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의 격전장인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증진도 담겼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고 지금 웰리 셔먼 부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다자성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북핵 대응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한미일의 연대를 통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대응 이것이 아마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세 나라가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10번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자리에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이른바 삼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삼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정치국 회의가 7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렸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선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토의 의정을 결정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할 당과 국가정책집행정형 중간총화보고서를 비롯한 중요 문건들을 심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가 사회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을 대신해 다른 고위 간부가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 보도를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영원의 회의 주제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당 규약을 개정한 데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불참은 직접 참석해 결정을 내려야 할 만한 중요한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핵실험 준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대신에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제7차 핵실험 준비 상황 점검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설문 검토 등을 위해서 정치국 회의에 불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예고한 당 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남 정책과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라도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긴밀히 조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보리 차원의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They've obviously done the preparations and from there, and my understanding is they could test any time, but whether that's Friday or
김 대표는 7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일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시점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서도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뒤가 될 수도 있다며 지역 전체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실험을 북한이 삼가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는 물론 빈틈없이 경계하고 북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국에서 밝힌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I think as she indicated, we will be swift and forceful in our response, and we will coordinate very closely with the ROC, Japan.
김 대표는 셔먼 부장관이 밝혔듯 우리는 핵실험에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한국, 일본을 비롯해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며 도발에 대한 책임 있고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일한 대응이 아니라 여러 다른 측면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의 대응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안보리 차원의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very important aspect of responding to a possible nuclear test is going to be our very close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김 대표는 잠재적인 핵실험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은 동맹, 파트너들, 특히 한국, 일본과의 매우 긴밀한 조율과 소통이라면서 핵실험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측면의 대응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북한의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외교적 길 모색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과 국무장관, 다른 고위 당국자들이 명확히 밝혀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핵화와 다른 현안들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모든 기회를 탐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종료 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료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외교를 모색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고위 미국 당국자가 북한의 고위 당국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전하고 서면으로도 전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대응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영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실용적인 조치 등 구체적인 제안들도 담았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ven as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I mean we are continuing to do other things to make sure that we are protecting ourselves.
김 대표는 미국과 동맹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며 한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각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를 이행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다면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분야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통의 이익과 목표가 있으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중국이 원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아직은 미국이 원하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 대응하는데 미국에 더 기꺼이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나머지 안보리 회원국의 의지를 차단했고 안보리가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코로나 대응과 식량 등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코로나 발병 공개 직후 미국이 지원 의사를 전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offered to discuss possible humanitarian cooperation, we expected that food assistance might be a part of it. Then we're open-minded, as I said.
김 대표는 잠재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을 제안했을 때 우리는 식량 지원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지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코로나 발병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식량 부족 어려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화이자나 모더나 등 어떤 백신을 지원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협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백신과 관련해서는 꼭 미국에서 양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코백스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포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와 관련해 이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위한 갱도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핵실험 장치를 갱도에 배치하는 일만 남았다며 북한 당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핵실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7일 VOA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하나를 다시 개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와 관련해 이는 북한이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reopening means that they finished the reconstruction work so they could conduct a nuclear test. They so decide. And I would assume that they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면서 갱도를 폭파하고 입구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갱도 입구를 재개방한다는 것은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핵실험 재개와 연관이 없다면 굳이 갱도를 다시 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가 없는 한 곧 북한의 핵실험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기술적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관련 장치와 장비들을 갱도 내부로 옮기는 작업만 남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북한 핵실험 임박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은 이 같은 핵실험 장비가 도착한 정황을 정보 당국에서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y may have, one of the things the intelligence community may have picked up is the arrival of a nuclear test device because you're going to, it's going to make
a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에게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 확보와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 실험이라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서 핵실험 재개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두 달 내 언제든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누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VOA에 북한이 재개방한 갱도는 최근 집중적 복구 움직임이 있었던 3번 갱도일 것이라면서 갱도를 다시 연 것은 핵실험을 위한 준비에 근접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nce you open the tunnel, it's not imminent. You have to repair the tunnel. You need to bring the instrumentation.
하이노넨 연구원은 갱도를 재개방한 것 자체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갱도 내부 수리와 핵실험을 위한 장비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3, 4개월 동안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복구한 정황이 계속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다시 사용할 준비가 꽤 가까워졌음이 틀림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이 지난 5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최근 계속된 일련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we have seen last Sunday that they were testing 8 missiles simultaneously from 4 different locations.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을 광범위하게 시험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의 지휘 통제 체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면서 미사일에 탑재할 전술 핵무기와 다탄두 재진입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 억지력 개발 진전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연설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다시 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과거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곳으로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 갱도를 폭파하는 등 핵실험장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라도 실험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앤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서 한덕수 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와 미한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면서 유엔에서 책임을 물릴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최근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전하면서 셔먼 부장관과 박 장관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고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과 박 장관이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에서 북한의 도발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셔먼 부장관과 박 장관이 철통 같은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과 박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과 지역과 국제안보와 번영의 문제들에 대해 일본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도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5월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이 6월 8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3자 회의를 비롯해 일본과의 삼각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이 북한의 최근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공급망, 성평등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날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진 장관과는 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일본과의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차관과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들을 논의했다며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7일 만났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코로나와 기후변화, 성평등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국의 여성 창업가들과 구글 코리아 지도자들과 만나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과 포용의 중요성에 대해 활기찬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 성소수자 활동가들과 환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이어 오는 14일까지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증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수장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는 10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합니다. 이 장관은 회의 기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과 3자 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한일 국방장관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선 북한 정세 평가와 북한 위협 대응 방향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 대응 방향도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웨이 펑어 중국 국방부 장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 훔친 암호화폐를 계속 세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6일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단체 라자루스가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기 위해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라자루스는 슬로바키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터베이스에 침투해 54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뒤 곧바로 바이낸스에서 최소 24개의 익명계좌를 개설해 훔친 암호화폐를 환전했습니다. 이터베이스에서 훔친 자금 중 얼마가 바이낸스에서 환전됐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바이낸스 외에 또 다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에서도 당시 이터베이스에서 탈취된 암호화폐 일부가 환전됐다며 바이낸스에서 환전된 금액보다는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터베이스의 공동 설립자인 로버트 옥스트를 인용해 바이낸스는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누가 그들의 거래소를 통해 돈을 옮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낸스가 계좌 개설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이메일 주소가 전부라며 많은 해커들이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거래소에 접속하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라자루스가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 엑시피니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직후 그중 일부가 바이낸스에 유입됐다고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 대표가 밝힌 점도 거론하면서 북한 해커들이 이 거래소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관계자를 인용해 당시 바이낸스가 동결한 북한 탈취 암호화폐 자금은 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내고 로이터통신 측과의 이메일 교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북한이 세계적으로 벌이는 범죄 방식을 밝히기 위해 법 집행 당국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접속을 시도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며 바이낸스만큼 북한 해커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래소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또 북한 해커들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 해커들이 어떤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는지를 파악해 북한 해커들의 계좌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건수와 탈취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렇게 탈취된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6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해킹 공격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체인올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소 7차례의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체인올리시스는 또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2018년부터 해마다 2억 달러어치가 넘는 암호화폐 자금을 탈취한 뒤 돈 세탁해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
지난 5년간 300명이 넘는 미국인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부과된 배상금도 7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이후 미국 법원에 제기된 대북소송은 모두 5건입니다.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상속인 등 171명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북한으로부터 억류 피해를 입었던 케네스 배 씨와 가족 4명이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다음 달인 9월엔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이스라엘 롭 국제공항 테러 사건의 희생자 등 131명이 대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4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311명의 미국인이 북한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8년 이전에 대북소송은 9년 전인 2009년에 제기됐으며 그때까지 제기된 대북 민사소송도 3건에 불과했던 만큼 대북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소송이 이처럼 급증한 배경으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꼽힙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 북한 정권의 억류와 테러 등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들이 대거 소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4명은 2006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8년 9,700만 달러를 승소했지만 나머지 승조원들은 북한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2018년에 이르러서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중 12명은 2006년과 200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나머지 피해자들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건 2008년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23억 달러, 원비어 가족엔 5억 달러 등 약 33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케네스 베시 측의 배상 요구액 2억 5천만 달러와 적군파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 중인 40억 달러가 더해진다면 북한의 배상금 총액은 70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미국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배상액이 담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인 등은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계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은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송에 관여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미국 정부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자 북한에 대한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이 배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현장 접근과 물자 반입, 국제 직원 상주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7일 북한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가 발병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에코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EU가 세계 여러 나라에 백신과 의료 장비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능한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심 조건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과 지원 물자 반입이 가능하고 국제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어떤 단체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 현 상태에서는 지원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에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동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the 1994 agreement under President Clinton, you already had a quid pro quo between
소바주 전 소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상기하며 이 협정은 시작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대가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1년에서 2년 후 점차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축소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Missile launch or one nuclear test, immediately the aid goes down. But it's over a period of time, 1 year, 2 year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날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다른 정부들이 북한의 지원을 제안했지만 도발 등의 북한의 행동은 각국과 비정부기구로 하여금 뻔뻔하게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나라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숙임 랜디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코로나와 관련한 국제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집요하게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것을 통해 북한 내에서 인도주의 상황과 인권 문제가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김정은의 핵 야망은 신종 코로나 발병 혹은 다른 북한 내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유엔이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로 페루 출신 여성인권법 전문가를 선정했습니다. 오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이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페데리코 비에가스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은 2일 유엔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들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에가스 의장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 외에도 제50차 유엔 정기인권이사회에서 검토될 예정인 8명의 보고관 최종 후보들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순위 후보로 살몬 소장, 2순위 후보로 스리프라파 페차라 메슬이 대국 마히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선임고문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비에가스 의장은 자문그룹 보고서를 받은 뒤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제안은 인권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성별 균형과 지리적 대표성, 다른 법적 제도의 대표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소장은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법과대학 정교수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진정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몬 소장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면 인권 관련 직무가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출한 지원서에서는 자신의 학계와 유엔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소장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범죄에 법적으로 대응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믿는다며 자신이 속한 남미 지역에 느리지만 꾸준한 민주화에 비춰볼 때 법치주의 없이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의장이 제안한 최종 후보자를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승인하고 새 보고관은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비팀 폰 출랄롱콘 교수, 마르주키 다르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보고관이 활동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감시, 조사하며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최고대표사무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법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하며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특별보고관의 기본 임무에 더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노력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문철명에게는 기존 국선 변호인 외 무료 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변호인은 흔치 않은 합의 방식을 통해 형량을 줄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변호인이 법원 출석일 연기를 또다시 요청했습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은 6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7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를 이달 27일 주간으로 미뤄달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앞서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후 변호인과 검찰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법원 출석을 연기해왔습니다. 이번에 연기가 최종 승인된다면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해 7월 이후 8번째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아직 판사의 승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문철명의 법원 심리가 예정됐던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최종 연기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 없이 문철명이 지난 2주 동안 또다시 격리돼 접견이 제한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철명은 지난 1월에도 격리돼 변호인 접견이 제한됐었습니다. 따라서 문철명과 관련 증거들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철명의 변호인단에는 기존 국선 변호인에 더해 프로보노, 즉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인이 새롭게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인은 뉴욕주 뉴욕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자신이 문철명의 프로보노 변호인이란 점을 문건 마지막 부분에 명시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이 이번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 출신의 변호인이 무료 변호인으로 선임된 점이 주목됩니다. 변호인은 이번 문건에서 문철명이 알포드 플리를 하겠다는 의사도 이번 문건에 담았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검찰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검찰과의 형량 합의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량 합의인 플리 박앤과는 다른 것으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알포드 플리는 과도한 형량을 피하고자 할 때 피고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특정 범행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긴 하지만 결국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가 피고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시인을 하지 않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배심원에게 프레젠테이션 돼서 재판을 했을 경우 그 자료가 충분히 유죄 평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피고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결국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알포드 플리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문철명의 변호인이 알포드 플리를 언급한 배경은 알 수 없다면서도 검찰과 합의를 잘 이룬 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긍정적 요건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계속 미국 정부가 북한인들을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철명 측이 유죄를 100%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철명과 알포드 플리 방식의 협상을 하려 할지 또 판사가 검찰과의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저녁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6도, 낮 22도, 양덕 아침 11도, 낮 21도, 신의주 아침 15도, 낮 23도, 구성 아침 15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2도, 강계 아침 13도, 낮 22도, 희천 아침 14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22도, 개성 아침 16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16도, 낮 23도, 신계 아침 15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4도, 낮 19도, 장전 아침 13도, 낮 20도, 평강 아침 12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2도, 낮 22도, 장진 아침 7도, 낮 15도, 청진 아침 10도, 낮 18도, 김책 아침 12도, 낮 1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0도, 낮 19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16도, 삼지연 아침 5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당한 침공 이전부터 지뢰와 폭발물은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보내 250마일에 걸친 전선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형성됐습니다. 이 전선은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병력을 분리했으며 이 지역에 많은 지뢰가 매설됐습니다. 윌리프 웹에 따르면 2021년까지 2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그 같은 폭발물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지뢰와 폭발물 사고를 빈번하게 겪는 국민이 됐습니다. 또 2021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뢰가 매설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이래 우방국과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폭발물과 무기 제거 작업을 해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국제안보와 군축 담당 보니 젠킨스 차관은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 국제개발처는 외국 정부와 민간기관, 국제기관들과 힘을 합쳐 과도한 무기를 감축하는 한편 최선의 절차에 따라 지뢰 제거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Since 2014, the U.S.-funded community outreach through our explosive ordnance risk education programs has prevented...
보니 젠킨스 차관은 2014년 이래 미국이 후원한 폭발물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사고를 예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2월에 침공하기에 앞서 미국의 프로그램은 2021년 한 해 통제선 근처의 주민들에게 67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 상당한 사고와 사망을 예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젠케스 차관은 불행히도 푸틴이 올 2월 24일 부당한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폭발물 위협에 시달렸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Russian Federation's bombing and shelling of civilian apartment blocks, grocery stores, hospitals, schools, and even a nuclear power plant.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군이 민간인 거주 지역인 아파트와 상점, 병원, 학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까지 공격을 가해 엄중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한 파괴를 정리 극복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폭탄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마감뉴스입니다. 북한은 8일 미국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우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 세계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우리진 대변인은 자극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와 비핵화 실현이 관련 각측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일관되게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측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서로 마주한 채 나아가면서 자극적인 언행을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진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8일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회담을 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두 차관은 최근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 한일 두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차관은 김포 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등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계속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리 차관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9회 미주 정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8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올해 미주 정상회의에서는 과테말라, 온드라스, 멕시코 정상이 불참하고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은 참석이 배제됩니다. 이 때문에 경제 불안정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 기후변화, 이주와 정치 양극화 등 역내 도전 과제를 다뤄야 할 회의 성격이 무석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가 2001년 민주주의를 핵심 기치로 내걸면서 승인한 미주 민주헌장의 요구사항을 마치지 못했다며 지난 5일 미주 정상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7일 리투아니아 수도를 방문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투아니아를 처음 방문한 숄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부 방어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4개국 정상들이 이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해 연대성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수십 년간 국가들이 지켜온 모든 규범을 어겼다며 이 같은 규범이 폭력에 의해 파괴됐으며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합의는 이에 따른 결과와 연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가 최근 압류한 러시아의 호화 요트를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지 법무부는 7일 대형 요트 아마데어호를 미국 측에 인도하기 위해 해당 선박이 자국 항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가 관리하는 아마데아호의 실제 소유주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으로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슐레이만 케리모프 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회사 측은 아마데아호의 실제 소유주가 러시아 국적자라며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자 책임을 묻기 위한 기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이 같은 기록을 고문에 관한 책으로 부르며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특정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사람들에 관한 특정 사실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에 관한 책은 단순히 직접적인 전쟁 범죄 가해자인 점령군 소속 병사들뿐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도달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도시와 사회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이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